이사야 53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그까지만 보십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주의 사랑 가운데 예배당으로 이처럼 부르시고 또 나오지 못한 이들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케 하셔서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저녁에 모인 이들 또 말씀 앞에 앉은 이곳과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부터 9절 말씀.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 5절 6절 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53장에 예언된 52장 13절부터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말씀에서 이제 메시아는 고난의 주이신데 고난의 사람,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우리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렇게 표현한 그런 고난의 주님이신데 이제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고난은 고난의 주님, 고난의 종, 고난의 사람인 것은 그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속의 의미가 있다. 고난의 이유는 속죄다. 그런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의 속죄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림받고 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죽어야 될 터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벌을, 우리가 당해야 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평안의 복을, 평강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로 인하여 상한 우리의 마음, 심신으로 상해서 몸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또 모든 환경적인 불행과 고통이 많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 모든 수고로운 환경을 통과해야 되는,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수고로운 생활이죠. 수고로운 삶이 많습니다. 수고로운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여기에서 건짐을 받는, 고침을 받는, 치료함을 받아서 심신의 건강함, 심신의 평안을 얻게 되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믿고 잘 믿으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몸의 건강도 심령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들을 우리가 또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 좋은 길, 합력하여 유익한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죄사함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길 잃은 양이란 말이죠. 양들 중에 말 안 듣는 양들도 좀 있겠죠. 목자가 일로 가자 그러면 잘 따라가면은 길을 안 잃겠죠. 좋은 목자라면, 또 좋은 양이라면, 목자가 양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쁜 대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이끌려고 하는 목자겠죠. 그런데 길 잃은 양들은 자기 뜻대로 가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로 가자 그런데 오늘은 글로 가기가 내가 싫은데 그러고 다른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한참 자기가 가다 보니까 양무리가 다 없어졌네. 양무리는 다른 데로 목자를 따라서 갔습니다. 자기 혼자 지금 뭐 이것저것 좋은 것 찾아서 간다고 가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길을 잃어버리고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인생들, 그것이 인류가 그렇죠.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았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길 잃은 양과 같이 자행자재하던, 제 뜻대로 살고 제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들, 죄만 지었던 우리들,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것이 속죄입니다. 속죄는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는, 우리의 죄책과 죄의 법적인 책임과 죄의 벌을, 형벌을 담당하시는, 그것이 속죄입니다. 속죄는 바로 죄책의, 죄책을 담당하는, 죄책을 지는, 죄의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따라서 벌을 받는 것이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담당시킬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죽으려고 끌려가는 양이 저걸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묵묵히 가죠. 뭐 거기 도망갈 수도 없겠지만은 가고, 또 털 깎는 양들이 왜 우리 좋은 털을 그냥 다 깎느냐 하고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은 털 깎는 날이다, 자 우리 털 깎으러 가자 그러면은 양들이 가만히 조용하게 그런가 보다, 그리고 털 깎으면 또 깎은 대로 있지, 난 싫다고, 털을 왜 깎느냐고, 나는 털 깎는 거 제일 싫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털 깎자 그러면 가만히 털을 깎는 양처럼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렇게 받으신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받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일진데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할 말은 많겠지만은 묵묵하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라는 말은 그가 괴롭힘을 받고 고난을 당했으나 괴롭힘을 받고 고난을 당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못된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외식자들 하나님 믿는 척만 하고 실제로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돈이나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이나 사랑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괴롭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들을 들으셨으나 많이 들으셨으나 잠잠하셨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대답은 하시지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맹세코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공적인 그런 신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말도 되지 않는 이런저런 거짓된 비난과 그 말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해명하거나 하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잠잠하게 그런 계셨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변호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변호하신 것이죠. 누가 잘못이냐, 누가 잘 됐느냐, 그런 그들의 종말이 말해주겠죠. 그들의 결말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끝에 말씀대로 될 것이죠. 8절 보십시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는 말은 그가 고통과 신문을 받아 처단되셨다, 처단 죽임을 당하셨다, 처단되셨다는 그런 뜻으로 근래에 권위 있는 영어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가 고통과 신문을 받아 처단되셨다.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괴롭힘과 신문을 당하고 처단되셨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메시아께서는 공적으로 정죄받으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는 말은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실 것이라는 뜻이죠. 내 백성,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허물을 인하여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다. 그것이 속죄적 대속의 고난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택한 백성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모든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의 죽음은 그 속죄의 죽음일 것입니다. 구절을 마저 보십시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께서는 강포를 행치 않으셨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제 언사가 거칠고 그러셨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 말 한마디라도 남을 확 그 상하게 하는 그런 거친 말, 거친 행동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러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포를 여기 행치 아니하셨고 그렇게 예언된 대로 그 입에는 거짓이, 괴사는 거짓말이죠. 거짓 괴사, 괴사는 거짓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먹듯이 하는 사람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렇게 에베소 4장에 말씀했죠.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예언된 대로 악인과 같이 무덤에 붙이시되 부자와 함께 그 묘실이 되었다. 그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아리마대 부자, 왜 부자라는 말을 거기다 썼어요? 부자가 그게 더 특별 대우를 해서 쓴 것이 아니고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인 요셉의 무덤에, 새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거기에 묻히셨다. 요셉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죠. 자기가 사놓은 무덤 하나 사는 게 돈이 많이 들었을 테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즐거이 제공해서 제 무덤에 여기에 안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자 아리마대에 요셉에 묻히셨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사서, 정한은 깨끗한 세마포를 사서 그걸로 싸서, 그 시체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바위 속에다가 무덤을, 나는 바위 속에 무덤들을 바위에다가 파서 무덤을 만들고 새 무덤이고, 그러니 그걸 팔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무덤이 비싸겠죠. 지금도 무덤이 비싸지만은 내려는 무덤이 비싸고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 절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의 속죄적 의미, 오늘 아까 제목에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 고난의 이유, 그 이유는 속죄라는 이유라고 해서 속죄. 메시아의 고난은 속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속죄의 고난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속죄적 의미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 속죄적 죽음이라고 밝히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속죄의 어린 양이시고 세상 죄를, 세상의 모든 택자들,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택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지금 오시고 가고 있는,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주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여러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오병이어의 떡기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자기가 떡이라 말씀하시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뜯어먹는지,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해서, 그래서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성찬식의 빵 조각과 같이 이것은 내 몸이라, 내 살이라, 내 살이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서 찢으시는 그 살, 예.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창 자국이 나고 물과 피를 흘리는 그 살, 그 살,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야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게, 그 뜻이 아니고 비유적인 상징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찢으신 살, 손과 발에 그 찢으신 살을 우리가 믿는, 아,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대신 받으셨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산의 떡이다, 내 살을 주기 위하여 왔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까 떡으로 오셨다는 건 요한복음 6장 말씀이고, 또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마태복음 26장인가 보면은 포도즙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새 언약의 피니라. 피는 먹으면 안 되죠. 구약에, 예? 레위기 17장에 증거된 대로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다 흘리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은 피를 먹지 않고 피를 다 흘립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고기 잡죠. 코셰르라는 고기는 피를 다 흘린 고기고, 우리들이 먹는 고기들은 피를 흘리질 않아서 고기를 한 덩어리 사서 물에다 놓으면은 그게 피가 막 다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잘못된 고기죠. 그래서 피를 다 물로 물에다 담궈놔서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좀 더 맛이 개운해질 것이고, 그것이 구약적인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주님은 비유적으로 주님의 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살을 먹으라는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 그 새 언약의 피, 피를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피를, 주님이 찢으신 살, 고난을, 속죄의 고난을 깨닫고 알고 믿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깨닫고 알고 믿으라, 믿으라. 사도 베드로는 저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셔 속죄적인 의미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으로 맞으면 되게 아프겠죠. 보통 그냥 막대기로 맞아도 되게 아프고, 뭐 누가 살살 뭐 때리겠습니까? 세게 딱 한 대 때리면 부러지듯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그러는데, 채찍은 쫙 해서 쫙 돌리면 휘 감으면서 막 살점이 떨어지면서 아프는 그런 고통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런 고난은 속죄의 고난이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무슨 죄의 문제로부터 나음을, 죄의 결과인 모든 불안과 불행으로부터의 치료를, 질병과 모든 죄의 결과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불행은 마음의 병이나 또 육신의 병이나 또 환경적인 모든 불행의 요소들은 죄의 결과죠. 거기서부터 나음을 얻으리라, 얻었나니.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죄적 의미를 많이 증거했는데, 대표적인 몇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분명히 대속의 원리를 말씀했죠. 죄 없는 자가 정죄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의인이 된다. 갈라디아 3장 13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은 저주죠. 대신 받으신 속죄의 죽음이다. 에베소 5장 2절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곧 예물과 제물로, 예수님의 죽음은 제물이다. 구약의 제사요, 제물이다. 제사의 첫 번째 뜻은 속죄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적 의미. 또 히브리서 성경은 시간이 없지만 히브리서의 전체 성경이 예수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크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그의 속죄 사역을 밝히 증거한 책이 히브리서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의 속죄적 의미를 알아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메시아의 속죄적 속죄 사역을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알았다면 감사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 때문에,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과거와 또 때때로 오늘날에도 실수하고 늘 후회하면서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들, 추하고 더러운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상하셨.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인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속죄의 피를 믿고 감사하며,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속죄의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멸망이고 지옥이었으나 주님 계셔서 내가 천국이고 영생이고 의인되고 성도 되었으니 주여 감사하옵나이다. 셋째로 잠깐 더 언급하면, 우리는 메시아의 속죄 사역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억만분지, 우리는 사실 보답할 수는 없지만은, 보답이라는 말이 걸맞진 합당하진 않지만은, 억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물으시면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느냐고 물을 때 부끄러워서 주여 잘못하였나이다. 주님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다가 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고 주의 명령 실천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그러죠. 우리 모두를 택자들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다 죽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산자들로 하여금 중생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은 끝났습니다. 끝장났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나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거 좋은데 저거 좋은데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거는 싫은데 노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예수님 바로 믿는 길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어떻게 살리니까 이 길로 가거라. 예, 저 길로 가거라. 예, 그거는 안 되느니라. 예, 저것도 그거는 좋지 않다. 예, 예만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이고 주님 위해 죽는 건 나는 그거는 못하겠는데 주님 위해 산다고 그러면 그게 뭔지 막연하니까 그냥 산다고 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 좀 고통당해 너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아무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가서 죽어 순교를 해 아이고 나만 손해보겠다 안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만 예수는 이제 여기서 끝나고 빠이빠이 나는 이제 내 길로 간다 그러고 가는 대마처럼 새 사람을 사랑하여 가는 자가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이 억만분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속죄적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억만분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이 또 여기에서 얼마나 사역하고 또 언제 은퇴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무엇을 하든지 남은 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